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그리스 해상에서 전복돼 3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14일 파르마코니치 섬 인근 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배 안팎에서 100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기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신원이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관리는 터키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참사라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유럽 난민사태 긴급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난민 할당 등 책임 분담 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유럽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월경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에 점차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의 경우 걸어서라도 독일에 가겠다며 여러 국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가 14일 실시된 당 대표 선거에서 말콤 턴블 통신장관에게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호주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유당은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턴블 장관이 54대 44로 에벗 총리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로 꼽혀온 턴블 장관은 이날 통신장관직을 사임하고 당대표 선출 투표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턴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일 에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연립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9월 총리직에 오른 에버 총리는 집권 2년간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잦은 실수로 신임을 잃었으며 최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턴블 장관은 강경 보수 성향의 에버 총리와는 달리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단체인 로디움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연습인 중앙 2015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 6해 공군병력 9만 5천 명이 동원된다며 올해 실시되는 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척의 군함과 170대의 군 항공기들이 동원돼 러시아 볼가강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중앙군사지구 20개 지역에서 폭넓게 실시됩니다. 중앙 2015 훈련에는 또 일부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주도 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참여합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정부 당국자는 14일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며 공격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9월 1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업체인 애플사의 공동창업자 누군지 기억하시죠? 스티브 잡스,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런 파월 잡스가 미국 언론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정보기술업체의 개혁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의 부인은 미국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 파월 잡스가 자선단체를 이끌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간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5천만 달러 규모의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개혁안을 작성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인데요. 5천만 달러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교육개혁을 밝힌 데는 미국의 현재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체제가 100년 전 인력에 맞는 것이라서 미국의 교육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지금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5천만 달러 교육개혁의 이름이요. 일명 XQ 슈퍼 스쿨 프로젝트인데요. 저명한 교육자와 정책 기획자들이 초빙돼서 머리를 짜내고요. 전문가들이 내놓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국립고등학교에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공교육 개혁,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교육을 일컬어서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 이런 얘기인데요.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개혁이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슈퍼스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 ABC 아메리카 부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볼까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역시 하루 종일 구름의 양 오락가락하겠습니다. 16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I Wanna Hear You Say It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내년 대선과 관련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네. 자, 이어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구속됐던 켄터키주 공무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심장질환과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최고 혈압을 120까지 낮춰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ABC 방송이 공동으로 벌인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천여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자, 우선 공화당 진영부터 살펴보죠.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3%에 달했는데요. 네. 7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늘어난 거고요. 대선 출마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비해선 무려 2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자, 2위는 벤 칼슨 후보였는데요. 지난 7월에는 지지율이 6%에 머물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 벤 칼슨 후보는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렇죠. 기업인인데요. 네. 뭐 직업 정치인이 아닌 후보들이 1, 2위를 차지했네요.
맞습니다. 기존 정치인 출신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는데요.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8%로 그동안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내년 대선 관련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각각 7%로 그 뒤를 이었고요. 지난 7월 조사에서 13%로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2위였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번에 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자, 기존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약 6명은 미국의 정치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자, 여기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독립 유권자들도 뜻을 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네, 이게 차기 대통령이 정치인이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 약 10명 중 6명은 차기 대통령이 정치권 밖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답한 사람 중에서 3분의 2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후보와 외과의사 출신인 칼슨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이 비정치권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과 전현직 정치인들로 구성된 나머지 후보들 간의 지지율의 차이가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공화당원들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응답자의 25%만이 비정치권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에 대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42%였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 조사에서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7월 조사보다는 무려 2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으로 24%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7월 이후에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 역시 9%포인트 오르면서 지지율이 2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니까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계정 이메일하고 서버를 사용한 게 계속 후보의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개인 계정 이메일로 이 기밀 정보가 새나갔을 것을 우려해서 수사 중인데요. 네. 논란이 커지면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계정 서버를 FBI에 제출했고요. 공식적인 업무에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사과하기 이르렀죠. 네. 하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한 의무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5%였고요. 네. 54% 응답자는 클린턴 후보가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도 트럼프 후보하고 클린턴 후보 간의 이 가상 대결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걸로 조사됐네요.
예.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취약한 점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우선 트럼프 후보의 경우 대통령 자질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네. 반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선 성격과 기질은 대통령감이지만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중도 포기자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첫 탈락자가 됐습니다.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11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거운동 중단 소식을 밝혔는데요. 네. 사실 페리 전 주지사는 출마 선언 후 약 석 달 동안 낮은 지지율과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출마 선언 후에 그곳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이 결국에는 1%선까지 떨어졌고요. 선거 자금이 바닥나면서 한 달 전부터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중 이 초기 예비선거 개최 지역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해서 구속됐던 미국 켄터키주 법원 서기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법정 모독 혐의로 구속됐던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 법원 서기가 월요일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 데이비스 씨는 법원이 문을 여는 오전 8시를 몇 분 앞두고 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판사의 명령에 따라 법원 내 다른 부서기들의 결혼 허가서 발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데이비스 서기하고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잠시 좀 짚어보죠.
예, 사건의 발달은 몇 개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기독교인인 데이비스 씨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특히 지난 6월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는 동성 커플뿐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죠.
예. 이 데이비스 씨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게 또 문제가 되면서 이 사안이 연방법원으로까지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데이비스 씨가 졌고요. 연방대법원 판결도 데이비스 씨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일 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됐는데요. 법원은 데이비스 씨가 연방법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라고 명령했었죠. 이 데이비스 씨는 결국 감옥에 투옥된 지 엿새 만인 8일에 석방됐는데요. 켄터키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 씨의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라도 법원 내 다른 부서기들의 결혼 허가서 발급을 데이비스 씨가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의 동성 커플들도 법적인 결혼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법원이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 주기는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결혼 허가서에는 이 서기인 킴 데이비스 씨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결혼 허가서 발급을 방해하진 않겠지만 자신이 직접 서명하진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승인이 없는 결혼 허가서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좀 더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데이비스 씨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물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법규를 바꿀 것을 켄터키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 허가서에 서기의 이 서명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네.
하지만 스티븐 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 회의를 소집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열리는 정기 의회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 자, 다른 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유타주의 경우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카운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주법이 통과됐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각종 합병증은 물론이고요.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이 고혈압.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인데요. 북한에도 이 고혈압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미국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 혈압을 더 낮춰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0대 이상의 고혈압 환자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그리고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최고 혈압을 12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건강한 사람의 최고 혈압이 한 140 쯤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실험이 시작된 게 2009년이었는데요.
네.
당시 의료계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최고 혈압을 140, 그리고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성인의 경우는 최고 혈압 130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공격적인 치료로 최고 혈압을 120까지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확연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 예상보다 1년 정도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네. 최고 혈압을 120까지 낮추니까 이 고혈압 환자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그리고 그리고 그 외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사망 위험은 25%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 실험이 특히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요?
예, 50대 이상이면서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 중에서 또 최소한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총 9,300명의 남녀 환자를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축기 혈압 중재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최고 혈압을 140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물만 투여를 했고
네.
나머지 집단은 최고 혈압을 120까지 낮추기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 약물을 투약하는 이 집중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네. 고혈압 환자에게 이 최고 혈압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서 고혈압 치료 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게리 기번스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앞으로 의료진이 환자들,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성인의 약 3분의 1인 7천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특히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경우 미국인 전체 사망률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설명해드릴까요?
네, 지난 10일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나와서 화제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조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이 올해 70살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73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1953년에 이 가족이 모두 델라웨어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델라웨어 대학교와 시라큐스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이 워싱턴 DC의 중앙 정치 무대에 상당히 일찍 발을 들여놓은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만으로 29살에 이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위원에 당선되기 전에 여기만 정치 경력이라고는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트 위원회에서 2년을 보낸 게 전부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또 바이든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비극적인 가족사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뽑히던 해에 큰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72년에 상원의원 선거가 끝나고 불과 몇 주 뒤에 부인이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성탄절에 쓸 나무를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네.
이 사고로 부인과 딸이 목숨을 잃었고 두 아들은 크게 다칩니다. 이 당시 사고는 이 바이든 부통령의 삶의 큰 시련이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1973년 1월 당시 이 병석에 누워있던 큰아들 옆에서 선서함으로써 상원의원직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부통령은 첫 부인을 잃은 뒤 5년 있다가 재혼했고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통령에 당선되고 2009년에 물러날 때까지 무려 36년을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은 이 자리를 6차례나 연임했는데요. 부통령직까지 하면 거의 40년 이상을 이 미국 중앙정계에 머물렀으니까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원의원 시절에 바이든 부통령이 주로 외교 분야 전문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또 고위급 성원으로 12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네.
이 기간 미국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테러리즘, 대량 파괴무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확대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은 또 그 밖에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도 17년 동안 활약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 곁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부통령이 돼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8억 4천만 달러짜리 경기 부양안이 들어간 이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을 마련한 작업을 이끌었고요.
네.
또 이 직업훈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등 이 각종 법안이나 정부 정책을 짜고 이를 추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또 외교 전문가란 이력을 바탕으로 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구상하고 홍보하는 데도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부통령 하면 또 말실수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좀 친근하긴 한데 좀 수다스러운데요.
네.
종종 말실수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백악관 행사에 나와서 행사 도중에 욕이 들어간 말을 하는 모습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앞서서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혀가지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또 공화당 의원을 이 비명을 지르는 돼지에 비유하기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주 말실수를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바이든 부통령을 인간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 바이든 부통령이 또 미국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 말했지만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에서 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많은 정치인이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도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의 이름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직 가장 클 텐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경선에 나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는 많은 사람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요즘에 이 클린턴 후보가 이 전자우편 논란 탓에 지지율을 많이 까먹으면서
네.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 쪽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지금 전자우편 논란 그리고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혹시나 클린턴 후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바이든 부통령을 대신 내세워야 한다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그리고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결과 민주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지지도가 클린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24%를 2위 그리고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2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정작 바이든 부통령은 경선 출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말이요. 지난 10일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신, 힘, 열정으로 헌신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은 110%를 바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대통령이란 자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몇몇 언론들은 여기서 나온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참 올해 이 아들을 잃은 게 바이든 부통령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큰아들 보 바이든이 올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상심에 빠진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 이 가족에게 자신의 출마를 감당할 감정적인 힘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측근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The Constitution, 미국 헌법 알아봤었죠?
네,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화주의와 연방주의, 삼권 분립입니다. 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가요?
네, 사법부에 관한 건데요. 오늘의 용어 들어보시죠.
F is for the federal court system.
Federal court system. 연방 법원 체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마다 별개의 법원 체계가 있는데요. 또 연방 법원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연방 법원 하면 저는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이 연방 의사당 건너편에 대법원 건물이 있는데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네.
이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죠.
예. 이 연방 대법관이 9명이죠.
네.
예,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연방 대법관만이 아니고요. 모든 연방 판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네. 인준 과정을 거치고요. 임기도 그 종신직인데요. 과연 이들 연방 판사는 어떤 소송을 다루는지 또 연방 법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에 속하며 연방의회가 수시로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과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재임 중에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절의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제2조는 행정부, 그리고 제3조는 사법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3조는 대법원의 존재를 명시하고 의회에 연방 하급 법원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미국 사법제도의 기본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사건과 연방 판사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뉴욕 포뎀 대학교 법과대학 토니 파인 부학장에 따르면 1789년에 열린 미국의 첫 의회에서 법원 조직법이 나왔고 이 법원 조직법이 미국 연방 법원 체계를 세웠습니다.
네, 1789년에 법원 조직법이 다음 200년 동안의 연방 법원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하급 연방 법원의 조직망이 만들어졌고요. 헌법에 따라서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정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 사법제도의 형태라든가 관할권이 어느 정도 변하긴 했지만요. 1789년에 당시 의원들이 법원 조직법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의회와 행정부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법체계 역시 연방법원과 주법원 이렇게 이원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체계는 삼심제입니다.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뒤에 항소가 된 소송만을 상급법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장 위에 있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이 흐르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반드시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지방법원은 사실심 법정, 일심 법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실 인정,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밝히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지방법원은 보통 판사가 한 명이고요. 배심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법원 체계에서는 누구든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 항소법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만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실 인정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항소 법원에 가서 1심의 배심원들이 사실을 잘못 알았다, 오해해서 평결을 잘못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만 점검하는 건데요. 항소 법원에는 배심원도 없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Finally, you have the Supreme Court.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있는데요. 연방사법체계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최고 법원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다룰지 말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맡을지 대법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법원은 다른 나라 대법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미국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잘못을 수정하는 겁니다.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져오고 하급 법원에 대한 안내자 역할도 합니다. 위헌 여부 판단이 주된 역할의 하나지만 법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법원은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할까요?
첫째, 연방 정부가 분쟁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둘째, 미국 헌법 아래서 요구되는 연방 차원의 문제. 셋째,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간의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범죄에 속할 경우 연방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토니 파인 포뎀 법대 부학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Federal courts have jurisdiction first over cases that arise.
연방 법원은 연방법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다루는데요. 주 법원이 관할하는 문제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 금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일 때는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중립적인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연방법 소송뿐만 아니라 지방법, 주법에 해당되는 사건도 다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에 다른 주로 도망을 간다거나 한 주에서 위조 지폐를 제조한 뒤에 다른 주에 가서 뿌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재판 관할권 말고도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도 충족돼야 하는데요. 파인 부학장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큰 논란을 가져왔던 뉴다우 씨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으셨는데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뉴다우란 사람이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Unde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호 아래란 말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파인 부학장입니다.
And his allegation was, I'm an atheist. My daughter attends public.
뉴다우 씨는 자신이 무신론자라면서 딸이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하느님의 가호 아래라는 문구를 낭송하는 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뉴다우 씨에게 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뉴다우 씨가 이 학생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양육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헤어진 부인이 양육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뉴다우 씨가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딸의 교육 문제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거였죠.
네, 사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항소 법원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위헌이라면서 뉴다우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성 맹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고요. 위헌 심판 소송을 낸 뉴다우 씨에게 딸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딸이 충성 서약을 외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서 항소 법원이 충성 맹세를 금지했던 2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관할권뿐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 여건 역시 충족돼야 하는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Federal Court System 연방 법원 체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연방대법원이 사법체계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태풍의 핵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그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만 해도 대법원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는 주가 계속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13개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문제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말하는데요. 역시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조항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법 체계의 마지막 창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연방 항소법원과 주 최고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1심으로, 원심으로 그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고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주들 간의 분쟁이나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분쟁, 외국 대사나 공사와 관련된 사건, 또 주가 원고로서 다른 주 거주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대법원이 1심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 연방 법원 체계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이 물건들을 빨리 포장해야 해. 얼른 말이야.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해. Haste makes waste.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Fine, I won't rush you. 그래, 알았어. 이제 재촉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ste makes wast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Today's expression is haste. H-A-S-T-E. Haste makes. M-A-K-E-S. Makes waste. W-A-S-T-E. Waste.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다급하게 무엇을 하려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이죠. 일정이 빡빡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챙겨야 할 걸 하나씩 꼭 빠뜨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손을 빨리 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ste makes waste입니다. 서두르다 망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 일을 빨리 한다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차근차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Haste makes waste.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얼른 물건들을 포장하라고 다그치자 마이크가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하잖아.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했죠.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Let's review.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제임스 타일러의 The Water is Why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ings to fly. Build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There is a ship, and she sails the sea. She's loaded deep, as deep can be. Not so deep as the love I'm in. I know not how I sink or swim. Oh, love is handsome and love is fine. Sweetest flower, when first it's new, but love grows old and waxes cold and fades away like summer dew.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00년 9월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189개 유엔 회원국들과 23개 국제기관들은 2015년까지 빈곤, 기아, 질병을 줄이고 기초적인 교육과 깨끗한 식수의 공급을 늘리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8개 부문이 선정됐고 이 목표들을 모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5년 전부터 계획이 시행된 결과 대다수 목표들이 달성됐습니다. 이 계획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새천년 개발 목표의 진행 과정은 여성들에게까지 고루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녀 간 고용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학교 진학률은 남성에 비해 저조합니다. 특히 중등교육에서의 여학생들의 출석률은 남학생들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여성 참여도 더디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정치 참여도가 비슷해질 때까지는 40여 년쯤 더 걸릴 것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들 중에서도 여성의 건강과 복지 문제의 진전이 가장 느린 편입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리처드 에드먼 대사는 새천년 개발 목표들 중에서도 산모 사망률 감소와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가장 더딘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9월부터 시작된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서는 여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에드먼 대사는 또한 2030 개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위생에 관한 보건 서비스가 건강한 삶과 빈곤 퇴치에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과 출산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은 전 세계 수백만의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관록의 정치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미국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진짜 미국의 모습을 찾아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